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7일에 이어 18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 방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는데요. 자,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이번에 그 3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겨냥한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세 나라 간 안보 협력 강화에 약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앞서서 지난 3일 이번 발사와 똑같은 화성 17형 발사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 보름 만에 다시 이 발사를 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도 드러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앞서서 잘 알려진 대로 전술핵을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핵무기를 다양하게 개발한 것에 이어서 핵무기를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좀 더 과시할 수 있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이, 예, 이런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18일 쏜 이 ICBM, 지난 3일에 실패한 화성 17을 다시 쏜 것입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ICBM을 발사한 북한이나 이제 한국과 미국 당국이 아직 그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화성 17형 ICBM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보름 전이죠. 지난 3일 북한이 화성 17형을 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 화성 17형인 1단, 2단 분리는 잘 됐는데 3단, 그러니까 탄두부가 문제가 생겨서 동해에 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름 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쐈으니까요. 지난 한 2주간 동안 북한이 아마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어쨌든 해결하고 다시 ICBM을 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이번에 쏜 화성 17형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6,10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한 1,000km고요. 속도는 음속의 22배, 그러니까 마하 21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각도, 그러니까 한 30도 내지 45도 정도로 이것을 쐈다면 15,000km 정도를 비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3일 쐈을 때는 고도가 1,90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한 760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만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쏜 것이 지난번보다는 3배 정도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단분리,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 탄두부가 문제가 없었느냐,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ICBM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이제 재진입 기술이죠.
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됐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아직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최종 분석을 아직 안 내놓고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그 자료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그 화성 17형 발사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토 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사일 못지않게 북한의 최선이 외무상 담화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담화가 외무상이 된 이후에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담화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사실 18일 날 북한이 ICBM 발사한 것, 그리고 그 담화가 나온 바로 당일이죠. 17일 날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그 담화 내용 자체가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선이 외무상 하면은 이 북한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알고 또 미국에 대한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최선희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잘 드러낸 것이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최선희 외무상의 취임 후 첫 담화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내용에 있는데요. 최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앞으로도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이 핵선제 공격을 하니까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반대측의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을 하고 또 무슨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 전후관계,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대비 또는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벌써 올해 38번 이상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0발 이상의 미사일을 그 쐈습니다. 한 달에 8발 정도 미사일을 쏜 건데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치고 이렇게 많이 그 탄도미사일을 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또 하나, 지난 9월에 북한 스스로 밝힌 겁니다. 핵무력 법제화를 했죠. 그러면서 법제화가 이게 보통 법제화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북한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이 대비를 하고 자체를 방어하려는 것이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담화를 발표했지만 그 의도는 역시 그 이 같은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종의 그 책임 전가를 한국이나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고 한국 외무부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ICBM에 이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순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7차 추가 핵실험이죠. 올 3월 이후에 계속 그 추측이 이루어져 왔고요.
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어느 때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남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정뿐인데요. 고려 요인들은 말하자면 국제정세 그리고 기술적인 필요 또는 중국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북한이 이제 전술 핵무기까지 실전 배치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핵실험에 그다지 급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거나 급하게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고요. 또 다른 요인들은 사실 국제정세 그리고 또는 중국인데요. 이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핵실험 결정에 앞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고무하는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 추가 실험을 해도 현재 국제 정세는 과거처럼 그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들이 일치해서 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놈펜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며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서 3자 협력을 해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미한일 3각 협력을 정말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다짐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삼각협력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육성으로 바로 들으셨지만 그동안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굉장히 이전과는 달리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정상들은 최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네.
그 백악관의 성명에서도 이번에 이번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 3자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그 이번 그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지시하기를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 또 미국과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이 그동안에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의 3자 협력이 이 북한의 그 잇따른 도발과 무력 시위에 앞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결국은 3자 정상회담 수준에서 이를 합의하고 확인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새 정상은 또 회담을 마치고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의 내용, 최 기자가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 이걸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그 방대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대전제 큰 목표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이제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밝힌 그 담대한 구상, 이것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그 재확인했고요. 북한 미사일 그 정보를 그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인도 태평양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내 파트너십 강화인데요. 이것은 그 동남아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그 군사정권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태평양 도서국 간의 그 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번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미한일 경제안보협력체를 만들고 미국이 일찌감치 밝힌 포괄적 인도태평양 협력, 이 문제를 또 한층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한일 세 나라가 공동 대처하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삼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군사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두 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군사정보 교환의 채널을 가동하게 된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어느 한쪽이 특정한 군사정보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서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가 발생하고요. 따라서 예. 실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정보 공유의 속도를 상당히 높인 거죠. 가령 그런 식이죠. 그 북한의 발사가 있을 경우에 한국은 그 발사 초기 정보에 굉장히 우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발사 그 방향, 그 낙하 지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일본이 좀 더 정보력이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그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협력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한일 정상이 만나면 이 과거사 문제가 지금 어떻게 좀 얘기가 나왔나, 이 점이 참 궁금한데 이번에는 좀 그 문제에서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 13일 날이죠. 그 프놈펜에 열린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45분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그 공동 대처에 대해서는 그 분위기도 좋고 내용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자.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문제에 대한 그 얘기도 아마 그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들 지금 그 양측이 말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사 문제는 그 아직 좀 논의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사 문제라는 게 이제 강제징용,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언급이 없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자, 이런 톤에서 그 성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일본과 한국이 이 징용 문제를 들고 막후에서 아마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몇 달 내에 아마 좀 뭐 일종의 해결, 합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 핵심이 사실은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중국의 그 남중국해 내 영해화 시도, 이런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정책을 비판할 때 써온 외교적 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상당히 그 기울어 있다. 치우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한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 그리고 봉쇄 전략에 너무 기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도 없지 않은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이지만 이 한국 남북한에도 그야말로 큰 관련 사항이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Number one. Number two.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시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시 주석에게 말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말려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궁금한 점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은 중국의 역량, 북한에 대한 그 영향력이죠. 그리고 또 의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중국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내지 평가입니다. 실제로 예. 그 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이것이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이전에 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입장보다는 중국이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체로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 영향력의 정도가 이런 평가가 굉장히 상당히 유력하고요.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도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중국을 통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이 회담에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을까 하는 것인데 뭐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3시간 가량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회담 직후에 미국 백악관도 자료를 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지만 중국이 낸 자료에는 그 다른 문제, 무슨 타이완 문제, 우크라이나 기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북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회담 그 다음 날이죠.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밝힌 게 있는데요. 왕이 그 외교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제 기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으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또 왕이 그 외교부장의 이런 그 언론 브리핑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국의 책임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시진핑 주석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 북한이 그 우리 말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존 입장 이렇게 군사적 이런 대처만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 그러니까 북한을 좀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밝힌 게 적어서 상당한 관측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각자 레드라인 금지선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 금지선이라고 하는 게 그중에 하나가 이 타이완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 첫 대면 회담 아니었습니까?
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한 그 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타이완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은 데는 사실 타이완 사태가 가장 크게 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평화 안정과 타이완의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열린 당대회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타이완에서 말하자면 독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도 사실 중국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 문제로 잠깐 돌아가서 이 중국에게는 만약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역에 미군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국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큰 부담이 됩니다. 아마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부담스러운 그 얘기가 될 텐데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에서 이제 그 분명히 밝힌 게 있습니다. 아,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도 북한 도발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아,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군 방어 역량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도 11일 날 그 언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되면 동북아의 미군의 그 안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지, 미군을 증강시키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 그 아마 전략 자산이 증강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 항공모함, 또 F-35 핵잠수함 이런 것이 그 추가 배치돼서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워낙 지금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니까요. 한국인 이미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방어 체계가 한기가 배치돼 있지만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그동안 그 계속 그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북아의 그 중거리 미사일 이것을 그 배치하는 문제가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모두 그 중국의 그 안보적 이익에는 그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도발이 돼서 이런 그 미군의 그 군사적 강화 이런 것을 그 되는 상황을 맞지 말고 중국이 좀 미리 나서서 핵실험도 맞고 도발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미국에서 아주 관심을 끄는 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3년간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지금 뭐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특히 또 재선 전에서는 자신이 재선에 그 말하자면 재선이 되면은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는 했어도 그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그 변수가 많이 있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그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나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또 일부 보수 매체들도 전폭적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국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전 직후에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폭력적인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초래한 이런 그 집단들에 대해서 사실 방조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듯한 이런 언행을 한 것이 크게 정치적 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특히나 또 새로운 세대 교체 목소리 속에 유력한 주자들이 하나둘씩 그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 선정 확정 이것도 두고 봐야 한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3년 만에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그 핵심은 뭐였고 또 시 주석의 반응은 어땠는지 최 기자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핵심은 북한 문제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좀 나서서 해결해 나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북한이 호응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담대한 구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5일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제안을 했고요. 나흘 뒤인가요? 그 8월 19일 날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그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진짜로 이 같은 그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좀 나설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13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 소식 그리고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간략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뤄볼 주제는 여성과 질식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이키기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난 10월 29일 한국 서울의 이태원동에서 발생해서 11월 15일 현재까지 158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여성 사망자 수가 남성보다 두 배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왠지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해기리가 점점 짧아지는 이맘때 종종 찾아오는 증상인데요. 에너지 슬럼프 극복 방법 소개합니다. 집안을 통틀어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을 1세대 대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11월 8일은 미국에서 전국 1세대 대학 축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단체와 학교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행시 이번 주 순서 출발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여성, 이번 주 첫 번째 주제 다뤄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 정부가요,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당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해서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국민이 가슴을 쳤고요. 또 희생자들 소식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158명 중에서 86%가 20대, 30대였다는 점, 그리고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의 죽음이 유가족과 친구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당시 사망자 가운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두 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가 됐는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네.
네, 이 신문은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일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 거리에 나왔다는 이 배경 설명과 함께 여성이 남성보다 압사, 그러니까 압박성 질식사에 걸리기 쉽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요인으로 여성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체격이나 체력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란 추측은 좀 되거든요.
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영국 남부 서퍽 대학의 군중과학과 키스 스틸 교수 설명을 보면 여성은 체격은 작지만 가슴 위쪽에 이 체질량이 더 많죠.
네.
네, 유방의 부피와 질량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남성보다 가슴이 더 큰 건데요.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더 많은 질량이 안쪽으로 밀려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같은 압력이 가해져도 남성보다 여성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크고 실제로 그 압박이 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스틸 교수는 이 이태원 참사 상황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힘의 게임이 시작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힘의 게임이요?
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체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밀집된 상황에서 남성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당시 사망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군중 밀도 그리고 남녀의 비율이었습니다.
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 남성은 버티거나 벗어날 힘이 더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힘의 게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말이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의 언론 매체들도 여성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
네, 이 압사 사고는 신체가 무게를 견디는 힘이 생존 시간과 직결되는데 여성들은 그 힘이 남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걸로 풀이했습니다. 압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흉부와 복부에 걸리는 부하 그리고 호흡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도 보면요.
네. 네,
여성은 흉부, 복부를 압박하는 무게가 체중의 60%를 넘어서면 1시간 안에 호흡 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각종 연구 논문 등에 따르면 여성은 자기 체중의 60% 무게에 짓눌려도 호흡 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미는 힘, 또 근력 같은 여러 측면에서 약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국 매체를 보면 이 50kg 정도의 체중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이게 5톤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줄줄이 넘어지는데 중간에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붐빌 때는 몸을 비틀어서 360도 돌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군중 밀집도부터 확인한 다음에 몸을 돌릴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밀집도가 높은 거니까 가능한 그 자리를 피할 걸 주문했습니다.
네.
네, 군중의 이동 방향을 거스르지 말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넘어질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네, 만약에요 피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최대한 웅크리고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서 이 태아 자세를 취하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부분의 압사 원인이 질식사인 만큼 가슴 앞에 공간을 확보해서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면은요. 이전보다 또 어둑어둑하죠.
네.
이런 때에 좀 왠지 기력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첫 주에 이 일광 절약 시간제도 끝나면서 해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네.
예, 가을이 시작되면서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휴 준비로도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다음 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카드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분주한 시기라서 사실은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기력이 부족한 채 새해를 맞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간단한 행동으로 활력 있는 가을나기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우먼스월드가 소개했습니다.
아, 네. 자,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매일 밤 베고 자는 베개부터 확인해 보시죠.
베개요?
네, 전문가 느끼가 가르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세 해충과 함께 침대에 껴안고 하룻밤 평균 50여 분을 더 보내는 가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수면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렇죠.
네, AASM,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슬리핑 메디슨에 따르면 미국인의 34%가 겨울에 더 많이 잔다고 답한 반면에 10%만 겨울에 잠을 덜 잔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부족했던 수면 시간을 보충하면서 신체와 정신 건강의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만큼 침구류의 위생 상태가 중요하단 말인데요. 그럼 뭐 자주 세탁을 해줘야 되겠나요?
네, 그런데 꼭 세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이 빨래 건조기에 베개를 넣고요. 15분 정도 고온으로 가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드기가 100% 죽습니다.
네. 쉬운 방법이네요.
네.
자, 그럼 깨끗한 베개를 베고 잔 후에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네, 혹시 석류씨가 있다면 한 줌 준비하시고요. 또 호두를 점심 전에 간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조합이 인간 세포에 소위 연료를 공급하는 화학물인 우롤리틴 A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밖에도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력, 정신력을 강화하는데 블랙베리, 딸기, 피칸, 피스타치오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광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40초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일광욕이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네. 일정 시간 매일 햇빛을 쬐는 게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고요. 우울증을 예방하고 암의 발병률을 낮춥니다. 일시적인 에너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매일 일광욕을 통해 얻는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네.
네, 이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요.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혈압이 낮아집니다. 아,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광욕을 잘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햇빛이 강한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 1시간 반은 피할 걸 권하는데요. 태양의 에너지가 이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광욕을 할 때는 햇빛이 직접 피부에 닿도록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부가 약하면 장시간 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암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외선은 태양 등에서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종류의 방사선으로 피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CDC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자외선의 지수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학 1세대를 축하하는 행사 소식인데요. 대학 1세대라고 하면은, 한 집안을 통틀어서 첫 번째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열린 여자 농구 경기에서 지난 11월 8일에 전국 1세대 대학 기념의 날을 맞아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날이 무슨 날이고 또 왜 기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11월 8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이날은 사실 미국 정부의 한 교육법이 탄생한 날입니다. 지난 1965년 11월 8일에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고등교육법에 서명했는데요. 위대한 사회라는 법안의 일부였던 이 법은 고등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당시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학의 교육 자원을 강화하고요. 중등교육 이후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걸 약속했는데요. 대학에 지급되는 연방 자금을 늘리고 장학금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해서 낮은 이자의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또 국립교사협회 설립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네.
네, 이 법은 이후에 재승인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날을 미국인들은 1세대 대학생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날로 정해서 전국 1세대 대학 기념일로 다양한 행사도 열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기관하고 민간단체들이 이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지난 8일 행사도 같은 맥락인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인터넷 신문은 이 학교의 학업성장 담당 부학장의 말을 빌어서 이 대학에는 만여 명의 1세대 대학생이 진학했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네.
네, 이 학교에는 1세대 대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들의 연결망을 위한 버가이스 퍼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적인 활동과 또 흥미로운 경험을 나누는 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1학년 1세대 대학생 간의 교류,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한 학생의 경험으로 답을 대신하면 좋겠는데요.
네.
네, 2016년에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 한 1학년 남학생은 1세대 대학생이 된다는 건 때때로 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학업 등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가족 중에 첫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가족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와 연합을 통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모든 어려움, 재정적인 걸 포함해서 난관을 이기는데 버팀목이 돼준다고 적었습니다.
네, 뭐 학교가 1세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 간의 교류가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주 여행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성이 왜 남성보다 같은 환경에서 질식사에 처할 위험이 높은지 이유 알아봤고요. 가을철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전국 1세대 대학 기념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 have, H-A-V-E, have의 여러 가지 뜻 살펴보겠습니다. have, H-A-V-E,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를 뜻합니다.
I have a car.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ave가 중요한 건 완료 시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I have seen the movie. In this example, have is just a grammar function word to show that the action is completed.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어요. 첫 문장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have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 두 번째 문장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해서 have는 영화를 본 행위가 완료됐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have를 변형한 has는 3인칭 단수 주어와 함께 쓰입니다. she, he, it 뒤에 올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로 씁니다.
She has a new bike. It has blue ink.
She has a new bike. 그녀는 새 자전거를 가졌습니다. It has blue ink. 그것에 파란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내가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영화를 봤습니다. You seen the movie. 당신은 영화를 봤습니다. We have seen the movie. 우리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They have seen the movie. 그들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3인칭 단수인 그나 그녀가 영화를 봤을 땐 He has seen the movie. She has seen the movi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를 말할 때도 누군가 고양이를 가졌다고 하려면 내가 고양이를 가졌을 때 have를 쓰죠.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양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 You have a cat. 당신은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을 경우 We have a cat. 그들이 가졌을 경우 They have a cat. 그렇지만 3인칭 단수가 주일 경우에는 그 He has a cat. 그녀도 She has a ca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had를 쓰는 경우는 간단하죠.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모든 대명사 뒤에 오는 have의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 문장도 had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I had a baby. 3인칭 단수 그녀가 주어일 때도 she had a baby 같은 동사를 씁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전에 이미 끝냈다고 말을 하려면 주어가 나일 경우 I had already finished.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그일 때도 He had already finish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everyone이나 everybody처럼 모두, 모든 사람이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어로는 모두, 모든 사람 이렇게 복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복수처럼 들리지만 everyone과 everybody는 둘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현재형 문장에서 everybody는 has로 쓰고 과거형은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had, H-A-D, had를 사용합니다.
Since everyone and everybody are both singular pronouns, I would use ha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have a has, 그리고 had를 각각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